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리도 했지만 또한 어떤 전쟁에서는, 전투에서는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아이성에서 전투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기브온과의 어떤 맺은 언약은 잘못된 언약이었죠. 거짓말에 근거한, 그쪽 사람들이, 비본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잘못된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된 언약을, 그것을 바꾸어서, 저주를 바꿔서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술밥에 배부르자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한 번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변화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 불순종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 광야,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에 들어와서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훈련과 순종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서의 전쟁 또한 쉽지 않은 전쟁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 가나안 지역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들의 그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아직은 너희들에게 들어가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기브온을 상대로, 기브온에 대적했던 그 아모리 왕, 아모리 족속 왕 다섯 명의 연합했던 그 군대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이기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뭐 우박이라든지 그들을 혼동시켜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섭리해 주심으로, 개입해 주심으로 결국은 승리합니다. 태양도 멈춥니다. 달도 멈춥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그러한 그 아모리 족속들 다섯 왕에 대해서 승리케 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을 다 진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섯 왕을 진멸하는 건 또 그 이상의 또 숨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 16절에 보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게다라는 지역에서 숨었다고 합니다. 근데 숨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왕이 숨었다는 것을 발견해서 보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왕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지키게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기억시켜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모리 족속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승리를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선포지요. 그 약속을 다시 이 사람들에게도 기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승리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고 거의 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백성이 이 막게다 진영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굴 어귀에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들이 다 끌어냅니다. 잡혔습니다. 그 굴 안에 있었던 왕들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룰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지금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들이죠. 전쟁을 일으켰던 이 주범자들, 그 왕들이 다 잡혔습니다. 이 왕들을 잡히고 난 다음에 그 왕들을 어떻게 하냐면 24절 오면은 그 자기 그 신하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 그 왕들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모든 사람을 보고 이제 보여줍니다. 함께 있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목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이죠.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되 모든 대적의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그 왕들을 쳐 죽여 나무에 매달았다.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두었다. 이 다섯 왕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 죽인 것이 단순히 그 왕을 죽였다라고 우리는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전했던 악한 자들이죠. 악의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악의 세력이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자기들의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해서 싸우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상해서 그들은 싸웠으니까 결국 그들의 전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섯 왕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멸망한 것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그들의 최후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동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자기들은 그 동굴 안에서 숨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자의 결말은 최후의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동굴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겠지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이곳이 최선의 방책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피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결국 이렇게 짓밟고 그들의 목을 밟는 것이 결국 악의 세력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최후의 결말,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는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도 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결국 그리스도의 누름, 그리스도가 밝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결국 그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악의 세력의 패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져온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그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우리들 신도들의 또한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다 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래도 결국 다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입으로 그리고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이 주는요, 그리스도라가 구원자라는 이 anointed 됐다는 말이죠.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메시아로 택함을 받은 자로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근데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고, 주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성. 그래서 예전에 그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거룩해서 야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여호와라 그러는데, 히브리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그 대신에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주라고 합니다. The Lord, 영어로는 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주가 여기서 그런 뜻이에요. 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결국 인간이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며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와 그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의 승리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승리뿐만 아니라 그 승리 안에는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 영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세력의 이 무너짐, 패망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들은 자기들이 동맹하고 연합하면 뭐 아무리 저 이스라엘 족속이 강하다, 뭐 지금 뭐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여리고 성에서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한 것이죠. 침략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계신다는, 그리고 결국 악의 세력은 그들의 최후는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어떤 승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보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한 여기서 연전연승하게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다섯 왕을 다 물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다섯 왕을 물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남부지역을 향합니다. 남부지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연전연승합니다. 그래서 이 남부지역이 결국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안에 통치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남부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다섯 왕에 쳐들어왔을 때 다섯 왕만 결국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부 지역까지, 그 다섯 왕이 속해 있던 그 남부 지역까지 다 결국은 항복하게 되고 그들이 그들을 진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합니다. 그 왕들을 취하고 난 다음에 막게다를 칼로 28절입니다.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결국 여리고 왕에서 왕에게 행한 게 뭡니까? 그들을 결국 그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죽였어요. 물론 성이 무너졌지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여리고에서 그들을 진멸했던 것처럼 막게다 왕에도 그렇게 진멸했다고 합니다. 이제 막게다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림나로 갑니다. 림나, 그래서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갑니다. 그리고 림나에서 싸웁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이깁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리고에서 행한 것이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림나에서 31절 보면 라기스로 갑니다. 이 라기스 왕이 그 아모리 족속 다섯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라기스 왕. 근데 이 라기스로 가서 대전해서 했는데 그 라기스에도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림나 행한 것처럼 하고 계속 연전 연승을 하게 합니다. 이 많은 족속들 다섯 그 족속들을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에서 뭐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격을 하는데 그들의 어떤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쫓아가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쉽게 이겨요. 물론 우리가 생각에 쉽게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전투를 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상세하게 모르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한 번에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고 또 이 게셀왕 호람이라는 사람이 33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는데 그 도우려고 했던 그 세력도 게살랑 호람도 결국은 지게 됩니다.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여호와가 그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악의 세력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세력 또한 망하게 됩니다. 같은 편이죠. 악의 세력을 도우려고 하니까 결국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그 왕 누구였냐면 라기스 왕, 그 라기스도 결국 함락당했는데 이제 두 번째 그 다섯 왕 중에 한 왕, 에글론 왕이라고 하는 그 에글론, 라기스에서 이제 에글론으로 가는데 에글론도 결국 취하게 됩니다. 성읍을 취하고 다 죽습니다. 진멸합니다. 라기스 행한 것 같이 또 진멸해 주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이제 에글론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왕이 그 아모리 족속 다섯 왕 중에 한 명이었죠. 이제 헤브론도 함락당합니다. 성을 그 성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 또 칼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진멸하여 마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 같다. 이 에글론에 행했다는 건 다 진멸했다는 거고 여리고에 행한 것이 똑같이 되었다는 말을 그런 지금 문구가 지금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에서 이제는 또 드빌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이제 드빌에서 이르러 싸워서 거기서도 이깁니다. 다 진멸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부 지역이 다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만 제외하고 다 함락이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은 그 남부로 내려가는 지역과 좀 다른 그런 어떤 방향이나 지역에 있어서 여기서는 정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예루살렘 왕은 아까 다섯 왕 중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다윗 시대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남부 지역이 쉽지 않았던 지역이었는데 걸 보면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 네게 평지 경사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비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게 다 진멸합니다. 경사지 산지 남부 지역입니다. 네게비란 말이 남부 지역인데 이런 모든 험한 지역까지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이기게 해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2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에 42절 하번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한 번에 빼앗다는 거예요. 원 타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병력이 큰 사람도 아닌데 다섯 왕을 상대로 해서 한 번에 가면서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단번에 다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겼는데 그 이유를 여기 써 있습니다.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라기스라든지 헤브론이나 드비나 에글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싸웠던 거예요. 그들 생각엔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과 싸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그 족속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들이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가 연전연승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보면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어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칼로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우박이라든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모든 그런 섭리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누가 거기서 실패하고 지겠습니까? 이게 단면적으로 또 어떤 걸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싸우는 그런 영적 싸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영적 싸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세력이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많아가지고 사단을 물질러야 된다. 내가 세져서 사단을 그럴듯한 말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단하고 비슷해지겠습니까? 사단은 영물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센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밖에 없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를 하나님, 그 사단이 터치할 수 없다, 만질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이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탄과 우리가 비등비등하다, 맞대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사탄이 우리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너희가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템플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는데 어떻게 악신이 우리를 건듭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귀신에 들렸다, 막 귀신 잡혔다.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충격적인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귀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들락날락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진정으로 믿으면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도 우리 안에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 들락날락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때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나갈 때는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이거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들락날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하늘날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배후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그런 영적인 전쟁,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육적인 전쟁이지만, 같이 보이지만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육적인 전쟁이라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왜 진멸시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아주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신명기 7장에는 모세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족 속, 기르가스 족속, 아머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되, 너보다 힘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신명기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왜 진멸하라는 말이 그 다음 구절 구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걸 보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국제결혼하지 말라는, 국제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과 국제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다 허락하는 바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국제결혼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왜 여기서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느냐면 4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니까 혼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그렇게 결혼하게 결국 넘어가게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국제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들도 똑같이 망하고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희를 한번 봐야 될,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 연전연승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싸우셨다고 그랬죠. 근데 다윗도 그냥 사무엘 하 8장인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어떤 전쟁에 뛰어난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이김의 출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신명기 2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여 받는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국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일곱 길로 도망한대요. 적국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적국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치러 한 길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는 흩어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결국 망한다. 그리고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결국 나중에 다 흩어졌습니다. 순종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 뜻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잔혹하고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뭘 뭐냐 하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 죄의 대가는 진멸. 그건 뭐냐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대가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아 죽은 죄를 져도 우리는 영원한 그 뭐 형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진멸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버리면 그 죄의 대가 뭐죠? 결국 지옥 형벌이죠. 그래서 그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그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영원 형벌이니까,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런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연전연승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크레딧을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 모든 것이요. 어떻게 되어졌냐면 여기 보면은 순종으로 다 되어졌습니다.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절 하반절에 보면 호비 있는 자,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게 지금 계속 진멸하였다, 진멸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죠.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헤브론에서나 에글론에서 드빌이나 가는 곳마다 다 진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걸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 순종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들을 치러 나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인 삶 속에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 성경 전투에서도 패배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삶에서도 우리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살 때 패배를 당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그럼 아이고야 우리가 패배했구나 실패했구나. 하나님 그래 방치하기를 원하세요? 그 순종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죠? 순종을 하지 못하면은 불순종이 되면 그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는 어떤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사항이라고 하는데 순종을 우리가 거부할 때는 그게 불순종이 돼버리고 그게 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 실패한다, 패배한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 그의 뜻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남부 지역에서 여기서도 연정연승하게 하는데 그걸 순종으로 통해서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우리는 우리는 다 바라고 또 소원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50%? 그리고 우리가 50%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좋지만 우리가 또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어떤 리스판스 행동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반응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가 문제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순종 못합니다. 만약에 순종으로 나갔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 개입이시고 그것은 중생을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50% 하나님의 쌍방에 걸쳐서 우리가 합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100% 이것이다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100%면은 우리도 100%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승리할 것이라고 승리를 약속해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있죠. 밤새 동안 걷고 밤새 동안 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제가 그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뜻을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100%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드리겠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드리겠다는 거예요. 100%란 말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100% 내가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 그게 쉽지는 않죠. 순종도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돼 죄를 짓게 되면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순종을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기도를 잘 보면요 삼위일체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안 좋았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가 삼위일체 예배예요. 성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진리는 진리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기도할 때 새로운 예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영과 진리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구속사역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그 일을 공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런 것이고 기도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우리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순종이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잘 안 되네요. 매번마다 하려고 하는데 잘 실패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자, 인간적으로 노력해보는데 잘 안 됩니다. 쓰러집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행위나 보여주는 그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적인 마음에, 동기, 이런 것들도 다 보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퍼펙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비교가 안 돼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너무 잘한, 성경이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해진 시간에 딱 기도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철저하다고 합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랄하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변함이 변화되지 않고. 근데 구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이제 성화가 들어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단순히 순종하고 어떤 일만은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원하세요. 이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플러스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이 안 될 때.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과 쓰러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러나 그것이 용서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것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았다라고 그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셔서 담대함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보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존재로 나가서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고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다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된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네, 다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거 잘 되면 완전히 다 뭐 순종이 다 잘 된다면 뭐 인간이겠어요? 그리고 그 순종이 너무너무 잘 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못하니까, 실패하니까, 쓰러지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갔더라. 순종함 통해서 결국 남부전쟁, 남부지역을 다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저희들 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주셔서 강건케 해주셔서 영적인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